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패턴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았고요. 오늘 한번 보고 다음 주 주일까지 한번 더 보려고 해요.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을 거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걸로 아들의 형상이 완성되는 걸로 보여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그 계시록 전까지만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창조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그러나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마치 아들을 낳으시는 모습과 같이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되신 분은 누굴까요? 그렇다면 영원 중에 나으심을 받은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항상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후에 성령님을 부어넣으시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생기로 부으심을 받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증거가 많아요. 오늘도 좀 그 몇 가지를 볼 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것 같이 아담도 자기 형상의 아들 셋을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는 이 병행구가 형상이라는 것을 아들을 낳는 거로 얘기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장 따로 보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성경에서 형상, image, image of the spirit, image of God. 그 이미지, 형상을, likeness, 형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아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 꼭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창조의 사건은요. 이 창조냐 진화냐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 무엇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복된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요셉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누구더라 그 위에는 누구더라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를 보면 요셉, 누구의 아들, 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족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맨 끝에 아담이 나와요. 아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족보가. 그래서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족보로 연결이 되어 가는데 그때의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어짐을 받았다는 것을 거기서도 마치 이 자식이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고 나음을 입듯이 이제 이 첫 번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생명을 부어받고 그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들에게 있는 아버지 형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지위와 성품으로 처음 창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뭐 진화냐 창조냐 이거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들로 창조되었다면 그 아들로 지으심을 받은 청사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원형이 계시다는 거죠. 블루프린트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영원한 아들. 하나님을 닮은 완전한 형상으로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으심을 받은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을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 찾아보았죠. 우리의 콧김, life, breath.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 불어넣으셨던 생기.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즉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생기가, 신이, 그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우리는 아들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타락이라는 것은 아버지 닮은 아들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닮은 형상으로 되는 걸까요? 사단.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닮은 우리 옛사람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를 온전히 닮은 아들,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창조와 새 창조가 다른 것은 뭐죠?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뭐 다 맞아요. 천국에 들어가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보겠지만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이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현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냐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걸로 끝나요. 천국을 그렇게 보여주세요.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관계와 교제. 거기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을 이제 미리 구원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구원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면서 구원하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 너 장자를 죽이리라. 하고 바로 왕한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출애굽 구원을 가리켜서 내 아들을 불러내서 내 아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내 아들을 삼으시는 그 사건으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호세아서 11장 1절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면서 얘기한 것이기도 했지만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 말씀도 성취하셨다 그래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 나오시면서 참 아들로 이제 모든 구원을 이뤄 가시는 거죠. 어쨌든 첫 창조 때에 아담을 아들로 창조하셨듯이 출애굽 구원에서도 이스라엘을 장자 아들로 부르시며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을 아들로 불러주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의 아들은 완전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전히 아버지를 증거하는 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아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마치 범죄한 아담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아들된 것에서 실패하고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르친 바가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아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아들,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잃어버린 못하고 마치 첫 번째 아담같이 타락하는 아들이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것이 있죠. 참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참 아들이 와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그 참 아들의 형상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구원의 때가 와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아들, 그 독생자, 참 하나님의 형상, 원형, 그 아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모든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소일문답에서도 배우겠지만 우리 구원의 과정을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죠? 택하심부터 시작해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님이 어느 때에 뭐부터 하시죠? 부르세요. 즉 거듭나게 하세요. 그렇죠. 거듭난 자들은 이제 뭘 갖게 되죠? 믿음과 회개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칭의를 받아요. 의롭다함을 받죠. 칭의를 받은 자들은 어떤 과정을 가죠? 성화의 과정을 가서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성화, 영화가 우리가 가는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교리적인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들로 택하시고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고 아들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거죠. 그 원형은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택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칭의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성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형상에 이르게 해주시는 영화. 그래서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구원의 중심 주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무슨 뭐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이 그걸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미리 정하셨다는 것부터 시작하죠. 선택이죠. 예정이죠. 그리고 부르신, 이 부르심은 성령님의 부르심,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신대요. 칭의죠. 그 다음에 성화가 중간에는 빠져있지만 그들을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런데 그 내용을 2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아들을 닮게 하시려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청사진이 있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게 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의 향기라 그러고 뭐 그런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자라가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아들로 보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물과 많은 죄가 많은 죄인들인데도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나왔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먼저 나오셨고 그리고 그분에게서 또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자됨을 입은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에 가면 우리 가운데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런 말씀까지 주세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는 아들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물으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이 영광스러운 현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셨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기뻐하시는 아들인지를 보면 내 삶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삶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삶으로 내가 천국에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가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육체적인 기준 살아가는 동안은 많죠. 뭐 가난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뭐 건강하고 병든 것 때문에,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짜 내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뭐 아침 안개 같은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에 따라 좌우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뤄놓으신 거예요? 지금 오늘도 그 분명한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여달라. 십자가를 주십니다. 여러분한테는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내가 뭘 그걸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를 얻고 또 이를 것이라는 것.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다른 형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예수님 안에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보겠어요? 나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음을 입고 새롭게 된 우리 아들의 삶, 아버지를 닮은 삶, 그리고 참아들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이라 장자라 부르신 후에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만 명하시지 않고 그 이유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주실까요? 아버지인 내가 거룩하니 아들인 너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닮은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또 한 번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아들. 아니 뭘 순종하는 아들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순종하는 아들인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식이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그래서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아들이 잘하고 못하면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그 누구네 자식이야? 뭐 이러잖아요. 니네 아버지 이름 뭐냐? 뭐 이러잖아요. 아들이 증거하는 바에 따라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예전에 어땠죠? 아버지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아들이 기라기보다는 아버지 원수로 아버지만 대적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순종하고 세상을 쫓아 불순종의 아들들로 진노의 자식이 되어 살아온 것이 우리였다는 거죠. 아들로 지으셨는데 그 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것보다 아버지 마음이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병들어서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그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원수처럼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을 사는 것보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얼마나 애타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으며 그 마음을 아는 참아들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들의 삶으로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 영원 중에 독생하신 아들, 완전한 아버지 형상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의 참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 또한 아들의 참 기쁨이 되는 그 완전히 거룩한 삶을 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순종하는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산 아들들로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 받아들여지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아우 아직도 저 칠칠치 못한 저 아들 뭐 이렇게 받아주실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토록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성화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아들됨을 누리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며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더욱 회개하게 되고 더욱 예수님만 붙들게 되고 아버지가 우리 기쁨이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죄를 지을 때 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것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길을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린 다 성화의 뭐 과정은 조금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화에는 다 똑같이 이르러요. 영화에 무슨 차별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영화하는 거하고 제가 하는 거하고 차별이 있지 않아요. 완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거예요. 물론 그때 무슨 내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거나 이렇지는 않죠. 저는 여전히 이 홍유식으로 여러분도 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있는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사랑과 기쁨 그냥 얼굴만 봐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인도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서로서로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또 우리가 이를 천국의 영원한 영화의 현실을 소망하면서 같이 교제 나누며 가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저는 그 말씀이 참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 그러시냐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지만 오늘 하루의 거는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지내라는 거예요. 내일 안 오시면 내일 하루는 또 그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라.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처럼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 그 복된 현실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기쁘게 지내시고 매일매일 벌써 우리 2014년 다 끝나가죠. 그렇게 지내시고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서 다 우리가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기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더 계시록에서 이 아들의 형상으로의 우리가 교회가 완전히 새 창조되는 그 완성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고 우리가 다음 과 11과로 11문답 그 섭리에 관한 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여자들도 아들의 형상으로
네, 그럼요.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닮은 영광과 지위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고 남성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아들이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영광과 지위와 성품에 같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무르고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을 무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삶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자들도 그 예수님의 똑같은 영광과 지위와 특권에 이른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자분들이 섭섭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자건 여자건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늘은 뭐 할례는 남자만 받았지만 세례는 다 받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아들의 표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들의 표현은 정말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거라는 것 같이 예,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예, 질문 자주 해주세요.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복된 자들이고 귀하고 존귀한 자들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떤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또 차별도 우리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마침내 천국 영광에 이를 때에 우리의 감추어 있던 영광도 다 드러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고 소유하고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